도로트 신조 둘째 교리 1항과 2항을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트 신조 둘째 교리 1항과 2항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 1항,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에 거슬러 범한 우리의 죄들을 현세와 내세, 몸과 영혼에 반드시 형벌로 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2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동안 저희가 9주간에 걸쳐서 도르트 신조의 제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두 번째 교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던 도르트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는 인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이 공의의 속성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인데 왜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왜 먼저 설명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속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속죄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구나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값은 치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원칙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먼저 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 편에서는 공의에 참된 만족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 신학자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시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악과 금령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특별히 이처럼 만물 가운데 탁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만약에 이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는 그에 뒤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너 이번에도 잘못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아이가 실제로 그 잘못을 범하게 될 때 네가 만약에 이런 잘못을 범하면 이렇게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 자체를 때로 철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고는 했지만 경고한 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벌의 규정을 마련해 놓으시긴 했지만 그 규정을 실행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폐지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폐지하거나 물리시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루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원칙을 세웠다가 원칙을 자꾸 바꾸면 종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그 원칙을 세워놓은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칙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실행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성 자체를 하나님의 성품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를 일찍 거두어 들이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실패한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지 처음 세워놓으신 원칙을 바꾸면서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비록 우리 편에서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여 언약의 저주를 우리가 대신 져야 되지만 우리가 대신 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최초 세워놓으신 요구나 조건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속성의 이 자비와 공의의 이 두 성품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공의와 자비는 북쪽과 남쪽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성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성품은 상호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 사이에는 충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성품을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형벌 받을 자의 죄악을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 자비와 공의의 두 가지 속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뭐 하나님의 거룩, 자비, 공의를 사랑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단일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 한계 때문에 공의, 자비, 사랑, 긍휼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단 하나로서 사실은 많은 특성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한계상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공의와 자비가 서로 반대되는 속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 11문답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롭기도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하나님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위엄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극도의 형벌, 즉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요구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성품을 함께 갖지 않고 어느 한 가지 성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연탄도 배달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긴 하는데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데 수수방관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통치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훌륭한 통치자라고 하면 그에게 사랑과 정의, 용서와 보복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20세기라는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세워진 일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기관이 없었지요. 그래서 어떤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이 어떤 잘못을 범하면 그 국가가 그 잘못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지 않으면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폴도 생기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세워져서 대규모적인 전 인류를 상대해서 극악한 죄를 범했을 때는 그를 법정에 세워서 때로는 형을 살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투영된 모습이 남아 있어서 공의를 그대로 요구하죠. 공의를 따라서 범죄한 자에게 그 형벌을 요구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인간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때 이 두 가지 속성을 어느 한편도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비라고 하는 성품을 내세워 공의를 행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비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공의를 시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자비를 베푸는데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죄를 벌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은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두 가지 조화로운 속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지요. 우리는 십자가면 사랑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머리에 떠올리기에 앞서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들이라도 죽이실 정도로 죄에 대한 극렬한 진노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 배경 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값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두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해치는 일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무슨 죄를 범해도 그냥 보고 지나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면서까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일인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도 아니요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의와 자비 혹은 용서와 보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다른 속성을 이해할 때 어느 하나의 속성을 다른 속성보다 높인다든지 다른 어떤 속성보다 낮춘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통합적으로 이해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의 단일성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 혹은 거룩 혹은 용서, 자비, 긍휼 이 모든 것들을 어떤 하위의 개념으로 둬서는 안 되고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균등한 하나님의 속성의 다른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의라고 하는 속성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공의하면 아주 엄격하고 냉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가리켜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의라는 것은 공정한 것이라는 의미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떤 때는 요구하시다가 어떤 때는 요구하지 않으시다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 가운데 거두기도 하고 또 들이내밀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 시종일관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죽게 된 것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안에서 되어진 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공의로운 속성,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따지자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내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양심의 자각이 먼저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놀란 가슴을 추스릴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속성을 접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속성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셔서 자비로우심을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고 너무 의로우셔서 자비하심을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품을 드러내실 때 다른 성품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냥 봐주죠. 그 다음에 좀 평소에 자신하고 안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화를 냅니다. 그분이 때로 잘한 일을 해도 별로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우리가 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그냥 호의로 베풀어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공의는 이 자비의 성격과 다르죠.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몫을 각 사람에게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의의 요구를 따라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그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서 그에게 용서와 사죄 은혜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형벌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내 대신 다른 어떤 존재가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든지 이 두 가지 일인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인생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죄 때문에 망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하면 때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든지 돈이 없으면 형을 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죄인인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하도록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죠. 이왕을 보시면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만족을 잃을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시편 4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4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49편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잘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속전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드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더 쌓아만 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안에 마련될 수 없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더 충족시켜만 되는 죄만 더 많이 쌓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증인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학자들은 둘째 규율이 이양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공의를 부끄럽게 하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고 자비를 부끄럽게 하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사랑과 보복이 서로 엄격한 대등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월한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의외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무궁한 사랑이라 그랬고 자비에 대해서 영원한 자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진노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영원한 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 가운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먼저 인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 안에 율법을 함께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드러내어 피조물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절망하게 되고 이 절망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망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 그래요. 그 죄 자체가 되게 하셔서 그 죄값을 예수님 자신이 받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이양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주신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설명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때로는 헤롯 앞에서 때로는 산헤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장면들은 왜 복음서 기자가 세세하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법정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정죄당해야 되고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정죄당하시고 사형선고 받으시고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죄를 원어로 빚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라는 말을 할 때 사실은 debt, 빚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을 계속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지요?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연대 보증인한테 여러분들이 갚지 못한 그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요즘에는 보증보험회사가 있어가지고 이전과는 좀 달라져서 요즘에는 그래도 잘못 보증 썼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지만 한 수십 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 죄값을 치르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제도를 통해서도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17장 3절에서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라고 물었는데 바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빚 문제를 청산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연대 보증인이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복음의 내용 안에서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나의 위치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정죄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자아를 가지고 있거든요. 도덕적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수준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고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갖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양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금욕적인 방식이든지 우리 스스로 고행하는 방식이든지 그 도덕적 자아 안에 일어나는 자책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고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워 힘들어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 사실을 알 때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는 꿈도 안 꿀 수 있고 더 이상 그런 마음의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 대신 서주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분명해지지 아니하는 한 양심의 자책감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주어졌고 지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범죄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범죄한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13문답에 우리 스스로가 이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책만 증가시킬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속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수습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빠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누추죠. 그러다가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대속제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제도를 따라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대신 데리고 와서 그 양과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전가되는 우리의 죄책이, 우리의 죄가 그 양에 대신 전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일시의 개념이죠. 그리하여 그 모든 죄를 양과 염소가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선 죄값을 치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시니안 주의자들은 이런 속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은 꼭 이룰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능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속죄가 불필요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토록 극심한 고통과 우림을 겪게 하지 아니셨을 것입니다. 속죄가 절대적인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토록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도록 만드셨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모본을 보이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해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우리잖아요. 우리인데 우리 대신 양과 염소와 황소가 죽는다고 해서 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양과 염소가 죽지만 양과 염소처럼 실제로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내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구원과 칭의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속죄에 돌리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속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되는 너 그 죄 졌니? 없는 걸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회개도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이 있을 때 회개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사실 회개 자체가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하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손상을 입혔을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손상된 물질이 회복되고 손상된 생명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회개나 믿음 자체가 죄값을 지불하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향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향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대답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잘된 대답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반쪽 대답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33년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이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순종을 해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은 그 순종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순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순종해야 될 순종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순종하셔서 믿음 하나로만 그리스도의 일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담의 빚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빚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범한 죄는 물론인 거니와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그 죄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절대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받아들이는 수단과 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양심의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대신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과 긍휼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공의의 요구로서의 십자가임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보하는 수단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값싼 은혜를 경험한 자처럼 그렇게 쉽게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얻은 구원이 마치 값싼 구원인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크고 놀랐다는 이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삶을 살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게 수고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